사회학이라는 사회과학 분야의 학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학 아시죠? 사회학과 들어보셨죠? 사회학을 영어로는 소시얼로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사회현상과 사회 집단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직접 공부한 적은 없지만 대학 때 종교사회학을 한 과목 들었어요. 그래서 사회학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맛을 봤는데요. 그러니까 종교를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고찰하는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뭐 그 흥망성쇠 같은 것들을 쭉 이렇게 다뤘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과목이었습니다. 이 사회학에서 사회 집단을 분류할 때 여러 측면에서 이 사회 집단을 분류합니다. 뭐 1차 집단, 2차 집단으로 분류하기도 하고요. 내 집단, 외 집단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조직 집단, 미조직 집단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또 소속 집단, 중거 집단 등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분류를 통해서 사회와 사회 집단을 여러 각도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 서론으로 소속 집단과 중거 집단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소속 집단이 뭘까요? 말 그대로입니다. 소속된 집단을 소속 집단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membership group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 어떤 그룹의 멤버라는 것을 자타가 인정하는 집단을 우리는 소속 집단이라고 말합니다. 가령 뭐가 있을까요? 제가 코스트코에 멤버십이 있다면 이 코스트코가 나의 소속 집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가 멤버십이 있어서 의무를 행하죠. 애니얼 피를 내고 그리고 더불어 권리를 누립니다. 싸게 대량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것이 거기 내가 멤버십이 있기 때문에 소속 집단의 한 멤버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이 중거 집단은 달라요. 이 중거 집단은 영어로 레퍼런스 그룹이라고 말하는데요. 개인이 판단을 내릴 때에 그 판단의 근거로 삼는 가치 기준을 주는 집단이 있습니다. 이거를 레퍼런스를 주는 집단이라고 해서 레퍼런스 그룹, 그래서 중거 집단이라고 말합니다. 가령 뭐가 있을까요? 나는 A라는 신문의 논조를 보고 정치적인 판단을 한다면, 심지어 그것을 보고 투표를 한다면 그 A라는 신문은 나의 중거 집단이 되는 거예요. 조선일보를 보고 내가 투표를 하면 조선일보가 나의 중거 집단이 되고 한겨레 신문을 보고 투표를 한다 그러면 한겨레 신문이 나의 중거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 신문이 나의 중거 집단, 가치를 주는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자면 중거 집단과 소속 집단은 동일할 수가 있어요. 가령 내가 A라는 신문의 기자나 구독자로서, 그러니까 소속된 사람으로서 A라는 신문을 따라서 정치 성향을 표하면 그것은 내가 그 신문에 소속되었고 또한 중거 집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두 개가 별개일 수도 있습니다. 현대에는 이 별개인 경우가 더 많다라고 말해주는데요. 소속은 되어 있지만 중거 집단이 아닐 수 있고요. 반면에 소속은 되어 있지 않지만 중거 집단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경우는 소속 집단과 중거 집단이 동일할 때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때 그 집단은 각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매력적인 집단이 될 수 있다고 말해 줍니다. 아마도 신앙인들에게는 신앙 공동체가 그와 같은 곳일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중거 집단이자 그곳의 멤버가 된다면, 소속이 되어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이런 시각에서 한번 오늘 본문을 조명해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은 이 주제 구절이 명확합니다. 한번 쭉 읽으면 뭐가 주제 구절인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제 구절이 뭘까요? 14절 초반부가 주제 구절입니다. 오늘 처음 읽었던 그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14절 초반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주제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구절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다섯 가지 예를 들면서 이 구절을 이렇게 서포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뒤에 소개합니다. 14절 중반문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이게 수사의문문이죠. 그러니까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사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조화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상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일치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다섯 가지 이유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뭔가 명확한 것 같아요. 간단 명료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제의 말씀을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해석하고 적용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만만한 주제가 아닙니다.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멍에가 무엇인지 그리고 멍에를 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의해야 됩니다. 혹 그 그림 준비되어 있나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슬라이드 왼쪽에 있는 것이 멍에입니다. 멍에. 이게 이제 그 시대에 쓰던 멍에인데요. 먼저 멍에라는 것은 소나 나귀의 목덜미 부분에 가로질러 걸친 막대를 뜻해요. 거기에 쟁기나 수레를 연결시켜서 그것을 끌 수 있게 했던 것이 바로 멍에예요. 그런데 이 멍에는 사진의 오른쪽처럼 대체로 두 마리를 한 짝이 되게 해서 한 쌍이 되게 해서 그렇게 사용을 했어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멍에를 사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지식 아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볼 텐데요. 오늘 본문에 이 구약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신명기 2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소와 나귀에게 한 멍에를 메워 밭을 갈지 말아라. 너희는 양털과 무명실을 함께 섞어서 짠옷을 입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질이 다른 두 개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질이 다른 두 개를 섞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이것이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털과 무명실은 함께 섞는 것이 어울리지 않아요. 함께 섞어서 옷을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소와 나귀를 한 멍에에 메어서 밭을 가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이 두 번째 경우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멍에를 맬 때, 이렇게 멍에를 맬 때 소와 나귀를 한 짝이 되게 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소와 나귀의 힘 차이 때문에, 스피드의 차이 때문에 효율적으로 밭을 갈 수 없어요. 바로 쭉 갈아야 되는데 한쪽이 힘이 세면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겠죠. 그러면 밭을 제대로 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똑같은 동물, 똑같은 무게의 동물을 동시에 멍에를 매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마리를 한 짝이 되게 할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비슷한 힘을 갖는 가축 두 마리를 한 쌍으로 엮어야 됩니다. 가령 낙이면 낙이와 함께 멍에를 매야 되고요. 소라면 소와 함께 멍에를 매게 됩니다. 암컷이라면 힘이 비슷한 암컷을 매게 해야 되고요. 수컷이면 힘이 비슷한 수컷과 함께 멍에를 매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1차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멍에를 함께 맨다라고 했을 때의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간 사회에 적용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소나 나귀, 암컷과 수컷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신앙인의 관점에서 이것을 세상에 적용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주제인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가축에게 멍에를 매게 하는 것이 1차적으로 일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죠? 밭을 가는 일이기 때문에 일과 관련된 일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일하지 말라는 가르침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게 올바른 해석일까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일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다면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캠퍼스에서 스터디 그룹을 같이 하면 안 될까요?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은 팀에서 같은 랩실에서 같이 공동 연구를 하면 안 될까요?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사업을 같이 해서는 안 되나요? 공동으로 투자해서 함께 사업해서는 안 되는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리 답을 말씀드리자면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불신자와 짝이 되어서 일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근거 구절이 고린도전서 5장에 나와요. 5장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사도 바울이죠. 나는 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과 상종하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여기서 말하는 음행하는 자는 말 그대로 리터럴리 음행하는 자입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제약 가운데 있는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를 또한 대표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했죠? 사도 바울이 그들과 상종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그 다음 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들과 상종하지 말라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약탈하는 자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죠, 믿지 않는 자들과 아주 상종하지 말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해서 제약 가운데 있는 불신자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어요. 메디슨에 살 수가 없습니다. 달나라에 가든지 아니면 아미시처럼 고립되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에도 세상 가운데 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메지 말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또 어떤 분은 이 말씀을 결혼과 연결해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결혼이란 멍에를 메고 부부가 평생 함께 해야 하기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믿는 우리는 믿지 않는 배우자와 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인가요?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혼이라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에 대한 답도 고린도전서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배우자와 이미 가정을 이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바울의 가르침인데요. 고린도전서 7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불신 배우자와 결혼을 했다면 행복하게 잘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결혼을 했다면 그 결혼한 아내나 남편과 행복하게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로서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고 내 배우자가 믿음이 없다면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이 무엇입니까? 구원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할 책임이 믿음의 배우자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불신자 배우자와 결혼을 했다면 함께 살되 구원을 위해 힘을 써야 함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결혼을 하려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이게 앞으로 결혼할 우리 미혼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혼을 고려할 때 자기 뜻대로 결혼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라고요? 주 안에서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초혼이든 재혼이든 주 안에서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평생을 인생이라는 멍에를 함께 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같은 신앙, 같은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한 몸인데 이것은 단순히 육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육체적으로만 한 몸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멍에를 메고 걸어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묵상에 대한 결론은 이렇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는 말씀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일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와 교제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한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살지 말라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 16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16절 후반부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분명한 자의식 가운데 살라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살지만 나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자기의식 가운데 살라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지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7장 1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즉, 결론적인 말씀이죠.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깨끗하게 사는 것이 불신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믿지 않는 자와 함께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함께하더라도 그들이 사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살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어떻게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어떻게 세상적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답이 마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와 멍에를 함께 메라고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지 않는 비결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의 가치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아도 우리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멍에를 함께 메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걷고 있는 그 길을 함께 멍에를 메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예수님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소속 집단과 준거 집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소속 집단은 내가 속한 곳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나요?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소속되어서 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기 때문이에요. 천국 시민이라는 분명한 아이덴티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미국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한국 사람처럼 살아가죠. 그래서 서두에 나온 두 집단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어요. 이 세상이 소속 집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의 준거 집단은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불신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함께 공동연구도 하고 함께 이웃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바닷속의 고래와 같아요. 여러분, 바닷속에 있지만 고래는 물고기가 아닙니다. 바닷속에 있지만 물고기는 어류가 아니에요. 포유동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고래는 꼭 한 번씩 수면 위에 올라와서 허파로 숨을 쉽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고래가 만일 바다에 산다고 스스로 물고기로 착각을 해서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으면 그 고래는 죽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소속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우리의 준거 집단은 결코 아닙니다.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시민이고 천국 백성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것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살지만 내가 누구와 멍에를 함께 맬 것인가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맬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맬 것인지 늘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해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머리를 숙이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